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7쪽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소위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설득당한 나머지 이 시대에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 복음을 향해서 열릴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느냐. 저는 오늘이야말로 바울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며 또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 또 복음을 향해서 갖춰진 그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전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가 정말 능력 있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되려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와야 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와야 할까요? 하나님께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일이 앞서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누가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사. 이렇게 전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역사를 무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거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별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은 이 기도와 함께 열려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힘쓰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3천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천명의 마음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4장에 가보시면 5천명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무엇이 열었습니까? 바로 기도가 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서너 명만 모으면 즉각적으로 그곳에 선교 기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자신의 동역자를 파송해서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세워진 선교 기지에서는 수시로 이 테일러에게 선교 상황을 보고를 했고 테일러는 그 보고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광저우 근처의 선교 기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상하게 결신자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교가 참 어려운 곳이었는데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늘 열매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와 이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한 사람이 테일러를 만나고자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그 어떤 선교사를 아느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가 궁금해하는 선교사는 이 다름 아닌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로서 바로 광저우 선교 기지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는 이유를 묻자 그가 하는 말이 그 선교사는 자신과 오랜 친구였는데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지역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는 그동안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그 지역의 부흥의 역사와 비밀이 바로 이 사람의 무릎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닫혀져 있는 이웃들의 마음의 문, 또 내가 품고 있는 VIP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동안은 그 영혼을 지키고 있는 순간입니다. 깨어있는 순간, 그를 지키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탄의 접지에서 또 사탄의 수중에 그 영혼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잠들면 그 영혼은 다시 구제할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기도를 항상 인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가 내가 사랑했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영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잉태의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VIP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갈대는 강가나 호숫가에서 자라는 풀의 일종으로 조금만 힘을 가하면 꺾이는 그러한 꺾이고 또 상합니다. 짐승이 한번 지나가면서 밟아버리면 다 꺾여서 넥없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갈대는 이 약한 자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갈대가 그러하다면 이 상한 갈대야 오죽하겠습니까? 연약하기는 이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꺼져가는 등불과 이 상한 갈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이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멸시받는 자들, 병들어 버림받는 자들, 사업에 또 직장에 실패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부하들, 상한 갈대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찾으셨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상할 갈대 같은 그들을 성전의 백향목 기둥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고 또 창녀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영안에 있는 모교의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집사님은 옆집 자매를 전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총력 전도 주간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매는 교회에 꼭 갈게요 라며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함께 가기로 했던 집사님이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겨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파란게 불꽃놀이 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만 아파트 옥상에서 그 자매가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난주에 약속을 지켰더라면 그 자매를 살릴 수 있었는데 집안일 때문에 불쌍한 영혼 구원할 기회를 놓쳤어요 라고 하며 회개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 아디다스라는 아마 상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이 신발 브랜드였는데 그런데 몇 명의 젊은이가 모여 스포츠 신발 회사를 설립해서 거대 그룹 아디다스와 경쟁하려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 계획이 가망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가족의 반대조차도 힘에 부쳤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았지만 뚜렷한 묘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Just do it, 지금 바로 실행하라 하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도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이 그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Just do it. 그들은 이 말을 회사의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에 Just do it을 새겨 입고 다녔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몇 해 지나지 않아 아디다스를 밀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신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이키 직원들은 Just do it 티셔츠를 입고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지 잠재적인 능력일 뿐입니다. 지식은 실천에 옮겨졌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놓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서 안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되면 세 번, 네 번, 열 번, 백 번을 반복해서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품은 그 VIP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바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의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절망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그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전도할 때 한 번 전도해서 안 믿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있을 뿐이지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전도하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명 시속 3km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내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짐과 짐승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시속 2km, 3km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느릿느릿 행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백성들이 더디게 가자 하나님도 더디게 가셨고 그러다 보니 40년이 걸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까지 10년이 걸리면 하나님은 10년이라도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상대방이 금방 안 믿는다고 해서 절망한다든지 함부로 거칠게 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떠들거나 강요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드러움이 강직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이요 죄의 종입니다. 완악하게 복음을 거역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를 놓고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자세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그 지방에서는 꽤 규모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1년에 100명을 전도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권사님은 전도를 계획하면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먼저 찾습니다. 대상자를 찾으면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데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전도하러 가십니다. 한 번은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여 놓고 오랜 시간을 기도한 후에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저는 아무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권사님의 전도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의 대답도 간단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 가요. 그때 권사님은 아주 평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아,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뒤에 또 그 집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집주인은 첫 번째보다 약간 음성이 높았습니다. 교회 안 간다는데 왜 왔어요? 그때도 권사님은 아주 기쁘게 아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절을 하면서 물러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때 안에서 주인이 나오더니 저 할머니인가 안 간다는데 왜 또 왔어 하면서 이번에는 권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아주 기쁜 얼굴로 아 그래요 하면서 친절히 절을 하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하니 군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침뱉음을 당하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군사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네 번째 그 집을 또 방문하셨습니다.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주인은 알고 보니 지난주일 자기가 얼굴에 침을 뱉은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주인은 침을 뱉어도 찾아오는 그 권사님에게 지난번 일이 죄송해서 나 오늘 한 번만 교회에 가볼 테니 다시 오지 마세요. 아 그러지요. 권사님은 이미 기도를 많이 해둔 상태라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동료들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새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는 복음의 나팔들이 또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전도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에 합당한 삶과 또 행동, 태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의 그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몰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말로서 이 비밀, 무슨 비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우리의 언어가 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방금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웃들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다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하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할까?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세요. 아마 이럴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믿지 않는 외인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이 언어가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소금을 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패한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언어를 내 입술로 쏟아내기 위해서 내 언어에 소금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언어, 또 유머 감각이 있는 언어, 적절한 언어로 복음을 표현할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너무 부패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탓하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가 있느냐? 너희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전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언어 삶의 모습들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이 열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쏟아져 나오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내 언어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내 입술에 하늘의 복음을 담고 있다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 한국의 역사가 새로워지지 않는가? 복음의 위대한 부흥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또 삶의 모습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에 거룩한 언어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언어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에서 정말 인내하는 그 마음으로 꿇어앉아 기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역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복음의 계절이 다시 새롭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품고 있는 VIP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VIP 가슴이 열리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위대한 비전을 거룩하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